안녕하십니까. 지금 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이동목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이름을 풍편에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971년 그때는 제가 한국일보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북회담을 시작하면서 누가 언론계에서 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는 정부 측의 희망이 있고 그분들이 한국일보에 당시 있던 저를 지목을 해서 남북회담에 참가해달라는 그런 그 권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순진한 생각에 이 남북관계가 금방 무슨 전광석화처럼 터지는 줄 생각하고 그 참 집사람하고 상의도 없이 신문사를 그만두고 이 남북회담하는 일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그러고 지금 한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이 됐습니다. 뭐 제가 이제 1970년대 초하고 1990년대 초에 그 남북회담은 제가 실무자이긴 하지만은 그 회담을 거의 우리 쪽에서는 제가 끌고 나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에 그 이제 또 남북회담이 뭐 남북회담은 이어졌다 끊어졌다 해왔으니까 또 중단되면서 제가 이제 남북회담 일선은 떠났죠. 뭐 그러나 그 뒤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뭐 국회에도 좀 들어가 있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 번 배운 도둑질인가 이 남북관계라든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 뒤로도 제 아주 가장 중요한 관심 분야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가끔 여러분들을 뵙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쭉 가져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정 목사님이 그 이 설교하시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아, 이 정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만나 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경제학을 하시는 조동근 교수라고 하는 분이 평소에 제가 가까이 지나고 또 나라 걱정을 하는데 늘 같이 모여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댁에 혼자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주례를 쓰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거기서 처음 뵈었습니다만은 그날 뭐 잠깐 뵙고 수인사를 했고 그런 뒤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번에 이 기회에 인천에 와서 목사님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하고 그 생각을 좀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말에 불감청연정 고소원이다는 심경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여기 준비한 파워포인트는 평소에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쓰던 그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따라서 넘길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쪽으로 들으시면서 좀 눈여겨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좀 한 시간 남짓한 시간 가지고 생각을 나눠보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하는 걸 한번 되짚어보면서 통일 문제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벽두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평화 문제입니다. 평화. 평화와 전쟁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참 겪고 넘어가야 될 그 사회적 현안의 하나가 통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 문제가 되게 됐어서 여건이 성숙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뽑아서 정권을 맡겨드린 분들이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소갈이를 해야 될 해가 오늘 금년에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정부를 맡고 있는 분이 평화를 말씀합니다. 불가역적인 평화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평화를 이룩하고 그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말씀하는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짐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전쟁에 반대 말을 평화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전쟁에 반대되는 말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우리가 이 평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평화는 우리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따가 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2012년인가 13년에는 우리가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서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떨어졌죠, 좀. 우리가 지금 작년 말에 보면은 한국은행 그 이 통계를 보면 14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열 번째가 됐든 14번째가 됐든 됐건 간에 큰 문제, 큰 일이죠. 이 우리나라가 더구나 반쪽인 대한민국이 세계 200여 개국 나라에서 열 번째 손가락을 안으로 꼽거나 밖으로 꼽거나 하는 위치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현재 위상은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서 경제 크기가 열 번째 됐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이 엄청난 내용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유롭게 호흡하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갈 곳을 가고 자유롭게 외국을 나들이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어떤 평화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이룩한 것이 손상을 입는 평화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이룩한 내용을 손상을 입히는 평화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평화는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평화를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할 때는 전쟁도 해야죠.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을 누가 어느 풍각쟁이가 이건 평화다 그러면서 이 평화를 이루느냐 이룩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현혹돼서 되겠습니까? 내용을 따져봐야죠. 내용을 따져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향유할 만한 평화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의 결과로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평화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지금의 위치 입장에서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정부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가역적인 평화를 이룩하겠다 하면서 뭔가를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자꾸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걸 버리게 만드는 평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한테 하게 만드는 평화를 가지고 불가역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통일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려면 분단을 생각해야 되죠. 통일은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분단이 안 됐으면 통일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분단되지 않은 나라에서 통일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분단되는 과정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혹시 나눠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글을 하나 제가 쓴 걸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늘 나눠주는 글이 있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5천년 역사라고 그러죠. 5천년 역사 가운데서 3천년은 기록된 것이 없고 한 2천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도 한 1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죠.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역사에 그 이제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삼국사기는 아마 1100년 정도 됐을 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삼국유사는 그보다 좀 뒤에 일연국사가 만든 것이니까 대개 100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 역사는 그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보더라도 2000년 전에 한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고 수십 개의 부족들이 여기저기서 나라도 아닌 나라들을 가지고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년 전후에서 기원전 54년에 신라가 생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구려가 생기고 조금 있다가 백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계 나라가 한반도와 만주를 국토로 해서 생겨납니다. 분단돼 있었죠. 세계 나라로 분단돼 있다가 600년 되어 가지고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어 가지고 통일을 하죠. 백제를 점령하고 고구려를 점령해 가지고 왈 통일을 이룩하지만은 그 통일은 말이 통일이지 통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5분의 4를 상실했으니까요. 우리가 만주까지 포함하던 소위 한민족의 강토가 있었는데 그 신라 삼국통일 결과로 신라의 땅은 인천에서 속초를 잇는 선까지가 신라 땅이 됐고 그 나머지는 우리 땅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를 망치고 나서 한 30년 동안은 신라가 이 한반도와 만주를 통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한민족의 민족 국가였죠. 그러나 그때도 백제 유민들은 백제 유민들대로 신라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 유민들대로 독립운동을 또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690몇 년인가 만주에 발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발해가 생겨나서 한 300년 동안 그 왕조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삼국시대가 남북국시대로 변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어찌된 연구인지 우리 역사학자들이 발해를 우리 품으로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우리나라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관을 지배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 발해가 그러니까 신라가 900몇 년입니까? 990몇 년에 막으면서 그 이 곧 직전 한 30년 전까지 한 50년 전까지 발해가 있었으니까 남북국 시대가 있다가 완전히 이제 그 한반도에 하나의 나라만 남게 된 게 고려죠. 고려가 이제 900석이 얼마입니까? 제가 연도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이제 고려가 생겨나가지고 국가가 되는 그 한반도에는 하나의 국가만 남는데 그 고려가 신라의 땅보다 넓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별로 넓아 원산까지 올라갔죠. 원산 평양까지 올라갔지만은 그 이북은 완전히 허허벌판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이제 한 100년 지나서 그 저기 성종 때인가 그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이 그 이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그 저 이 그 이제 아주 말 잘하는 그때 신하가 있어서 말로 거란을 승복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우리가 땅을 넓혔고 그 다음에 두만강까지 가는 건 그보다도 한 400년 뒤인 신라 세종대왕 때 김종서 장군이 그 두만강까지 가서 비로소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나라가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시조선이 1910년에 일본한테 식민지로 점거당하고 35년 동안 우리가 그 이제 이 식민지 생활하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돼가지고 됐는데 그 건국된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38선 이남만 차지해가지고 분단 다시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00년 우리가 그 기록으로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분단돼 있을 때는 국력이 굉장히 강대했고 통일됐을 때는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고려 때 그랬고 이조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의미해 보아야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남북 분단이 되잖아요. 남쪽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다른 나라가 생기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70년 지난 뒤에 한반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한번 돌이켜 좀 보시길 바랐는데요. 요 첫 페이지에서는 제가 우리 한국 근대사를 아주 간략하게 연표로 정리한 거죠. 1800년대 중반에 와가지고 일본이 개화합니다. 아마 1860년인가 62년인가 소위 그 이 페리 함대가 흑함대가 그 이 일본 동경을 폭격해가지고 일본을 개항시키죠. 개항된 일본이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 대전 때도 아주 굉장히 그 세계 강국 중에 하나로 그 세계 대전에 관여하고 2차 대전 때는 독일, 이태리와 더불어서 소위 추축국을 형성해가지고 세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개화라는 것은 일본과 한 30여 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1880년대에 가서 우리도 강제에 의해서 개항을 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를 개항시킨 외세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개항을 이제 1880년대에 가서 소위 운양호 사건, 그 다음에 그 재물포조약 해가지고 그 뒤에 일본과 중국의 중재로 세계 여러 나라와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 국교를 수립할 때도 어정쩡하게 수립했어요. 우리가 독립국인지 독립된 국가로서 국기를 가진다는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여러 몇 나라와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 수립하는 외국과의 국교를 선용했으면은 우리도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을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부가 아주 곰고 부패해가지고 개화를 하면 개화한 걸 가지고 모두가 개인적인 이익에 종속을 시키는 바람에 개화를 한 것은 바로 예속이로 해가지고 결국 국가가 망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 1페이지에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는 1910년에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죠. 그런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한테 국가가 망한 것을 그대로 다 감수한 것은 아니죠. 많은 독립지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가지고 독립운동을 아주 벌였습니다. 이 페이지에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3.1운동이 있었고, 광주 학생 만세 사건이 있었고, 그러나 국내에서의 저항은 그걸로 끝이죠.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해외로 무대를 옮겨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제 투쟁이 진행되죠. 예를 들어서, 1919년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김좌진 장군이 한두 차례 일본군의 상당한 규모의 부대를 그 무력으로 패퇴시키는 그런 아주 쾌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사이토 미노루라는 일본 총독한테도 폭탄을 던졌고, 이봉창 의사가 동경에 가서 일본 소화 천황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차에다 폭탄도 던졌고, 그리고 이제 상해에서는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소위 상해 홍구공원 의거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죠. 거기서 이청천 장군이 만들어준 폭탄을 가지고 홍구공원에서 일본 천황 생일 기념일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단상에 일본 사람들 향해서 변도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일본 육군대장 하나가 즉사했고, 나중에 1945년 9월 3일날인가 동경만에서 미소리 함상에서 맥아더 장군한테 일본 정부가 항복하는 의식을 할 때 일본 정부를 대표했던 시게미츠라고 하는 외무대신이 다리 하나를 거기서 잃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런 일로 생겼습니다.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구미위원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립운동이 우리가 지금 자꾸 이걸 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노고라든가 위대한 이 정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폄하해서는 안 되고 찬양해야 마지 않고 기려해야 마지 않지만은 엄연한 사실은 그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질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느냐?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이래가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원래 미국은 1783년 독립을 하고 나서 1차 대전 직전까지 소위 몰로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세국주의로 다른 나라 일은 쟁여 나눈다. 미국 캐나다 국경 사이 바깥의 일은 우리는 모른다 해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 채 했어요. 그런 동안에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참전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참전을 안 하는데 어떤 계기가 생겨서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그러고 나서 미국이 참전을 하죠. 미국이 참전하니까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워낙 미국이 그 이 경제력이 워낙 그 이 저 이 강력하니까 이 미국의 경제력이 뒷받침을 하니까 전세가 역전해서 독일이 패망을 하죠. 그래가지고 1919년에 1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만국평화회의를 열었습니다. 만국평화회의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 당시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을 감수해 준 분이죠. 이분이 아주 이상주의자라서 이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굉장한 그 이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소위 14개 선언이라고 해서 14포인트 아주 유명하죠. 14개 선언에 그 내용을 담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 중에 하나가 한 조항이 뭐냐면은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자. 민족 자결권을 한 조항으로 담았죠. 그 민족 자결권 조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억압받는 그 피압박 민족을 아주 격앙을 시켰고 우리들의 선조님들도 거기에 아주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일으켰습니까? 3.1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드로 윌슨의 그런 위대한 이상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 의회가 그 윌슨이 만국 평화회의 하는 것을 부결해 버렸어요.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 후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그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미국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래 미국이 참여 배제가 배제된 가운데 아주 극단주의에 흐른 사람들이 그 비엔나 조약인가요? 조약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조약이냐 하면은 패전한 독일한테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가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소위 벌금을 주고 절대로 부직갱이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지키면은 독일이 사날 수 없으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독일 사람들 선동했죠. 야, 이 외국 사람들을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나치즘이 독일을, 그 독일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불과 3년 사이에 독일이라는 게 워낙 참 위대한 민족이긴 합니다. 불과 3년 사이에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정비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났죠. 그러고 이제, 그런 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1운동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이제 진행되는데 2차 대전에도 미국은 참전을 못해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국경 밖에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아마 연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프랭클린 델라노 로즈벨트라고 그래서 미국 역사에 유명한 분이죠. 네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하는 분이니까 이분은 세계대전에 나가고 싶은데 의회가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꽁꽁 앓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서 선전포고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의 그 엄청난 국력이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2차 대전의 전세를 뒤집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참전함으로 해서 2차 대전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죠. 2차 대전은 1939년에 10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해서 시작됐지만은 41년에 이제 진주만 그 습격으로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니까 43년쯤 돼가지고는 이미 전쟁은 끝났다. 전쟁 끝난 뒤에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미국, 영국, 그다음에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후 처리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1차로 상의한 데가 이집트 수도 카이로죠. 43년 11월에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전후 문제를 얘기하는데 한국은 낄 자리가 없죠. 아무도 한국은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사람은 우리 시체말로 말하면 좌익입니다.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미국이 1930년대에 엄청난 경제공황을 당해가지고 그 벗어나는데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뉴딜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산업을 일으킨 거죠. 그 이제 그런데 방법이 사회주의적인 방법이 되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뉴딜 정책으로 추진하던 정책은 완성된 게 없습니다. 완성된 게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 의결로 중도에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지만은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한 번 불을 지르니까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1940년대 미국의 흥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2차 대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산업이 미국의 산업을 아주 그냥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카이로 회담이 열렸으니까 한국 문제는 거기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장개석 총통이 중국이 중국의 장개석 총통도 그때 큰 발언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워낙 내부가 복잡하니까. 근데 장개석 총통이 용케 윤봉길 의사의 그 홍구 사건 때문에 조선 민족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943년 11월에 그 이제 이 그 장개석이가 그 이 카이로 가기 전에 그 장개석이 이끌던 국민당 간부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한국 문제를 내가 가지고 어떻게 가서 얘기하면 좋으냐 의견들을 내놔라. 그러면서 그 한국 문제를 가지고 가려면 한국에 무슨 법적 지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중경에 와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이 인정을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 중국의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카이로 회담을 앞두고 장개석 총통이 그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걸 지시를 해가지고 그 지시에 따라서 연구를 하던 국민당 간부들이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그것을 단국대학의 한무승 교수가 그걸 가진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논문에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국민당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대한민국 시정부를 승인할 거냐 말할 것이냐. 그런데 승인을 안 하기로 합니다. 보류하기로. 왜 보류하기로 하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것 같지만 없다 그거예요. 임시정부가 하나도 아니고 그 안이 너무 복잡해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져가서 얘기하다 망신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조선민족의 문제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독립을 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모색하십시오 해서 그걸 가지고 장개석이가 갔어요. 그래서 장개석이가 가지고 그 문제를 거론했죠. 그랬더니 처음에 처칠이나 루스벨트가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그리고 루스벨트는 그때부터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필리핀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준비 안 된 민족한테 독립을 주면은 탈이 많더라. 훈련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켜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독립을 줘야지 준비 안 된 민족한테 독립을 줘가지고는 뒤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그래서 나온 말이 in due course of time, 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독립을 시켜준다 하는 원칙적인 합의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카이로 회담이 끝나고 거기에는 스탈린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 루스벨트하고 처칠이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가서 저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기서 루스벨트가 최소한도 40년 내지 50년 정도는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그 국민을 교육을 정치 교육을 시켜가지고 독립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무슨 소리냐? 당장 독립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십도 꺾도 하다가 그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계속돼가지고 45년에 가서 얄타 회담이 있었고 포츠담 회담이 있었죠. 얄타 회담 때는 그때는 이 루스벨트가 딴 게 정신이 없어요. 국제연합, UN을 만드는 것. UN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련의 동의를 받는 게 급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논의할 여가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탈린이 동의를 해주죠.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동의를 해주는데 소련이 그때 소련에 들어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그 독립국가로 따로 유엔 회원국이 된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백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게 다 소련방에 들어가 있는데 네 개 나라인가 5개 나라가 소련이 덤으로 안고 들어가죠. 뭐 그걸 해서 국제연합을 받아들이니까 루스벨트는 그야말로 감지덕지해가지고 다른 문제는 논의할 여가도 없었어요. 그러고 루스벨트는 죽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저기 소아마비가 그 발작이 돼가지고 그 마지막 한 2년 동안은 거의 혼자서는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45년 4월인가 5월에 죽죠. 그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트루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트루만한테 신세진 게 참 많습니다. 트루만이 소련을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이 트루만이 그 부통령으로 루스벨트를 그 보필하면서 아주 불만스러운 게 루스벨트가 공산주의자를 좋아해가지고 국방성 국무성에다가 친소 분자 사람을 쫙 깔아놨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놈이 알거 히스라고 해서 이놈이 국무장관 보좌관이면서 국무장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놈이 사사건건 소련 편을 들었고 나중에 이제 48년까지 한반도 문제는 이 알거 히스 때문에 아주 엉뚱하게 여러 번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트루만이 이 아주 그 소련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이 있었는데 루스벨트가 죽고 트루만이 그 대통령이 되니까 즉각 그 이제 소련에 대한 정책을 바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종결로 갑니다. 전쟁 종결로 가는데 그러나 이 루스벨트가 죽을 그 포츠담에 그러니까 이제 포츠담이 8월 달에 포츠담 회담이 있는데 트루만이 가긴 갔지만은 거기서는 워낙 그 이제 이 독일에서 독일이 망하고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전후 처리 문제가 바빠가지고 한국 문제는 토일 못합니다. 왜 토일 못하느냐? 일본이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이 태평양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이러다가는 한 1년쯤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참인데 7월 며칠 날 그 이 베를린 그 포츠담의 회의장에 트루만이 앉아있는데 보좌관이 와서 귀속말 합니다. 원자탄이 개발이 됐고 시험에서 성공했습니다. 트루만이 책상을 치고 딴 얘기 안 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트루만이 무척 고민했습니다. 원자탄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때 미군은 겨우 오키나와의 상륙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어요. 일본군의 저항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오키나와를 정복하고 규슈, 시고쿠, 혼슈를 거쳐서 홋카이도까지 가려면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거기서 몇십만의 미군이 죽어야 될지 모르니까 트루만이 안 되겠다. 원자탄을 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월 6일, 8월 9일날 원자탄을 두 번 쏘죠. 그 전에 미국이 워낙 일본한테 시달림을 당하니까 트루만이 스탈린한테 사정사정합니다. 만주에서 그 일본군을 배후에서 공격을 해달라. 그런데 그때는 소련과 일본 간에 불가침 조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평화 문제가 그것도 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소련하고 일본 사이 불가침 조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핑계고 또 이 구라파에서 워낙 소련이 깨져 있기 때문에 국력이 미치지 못한다 해서 우물우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8월 6일 날 원자탄이 히로시마에서 터지니까 그 다음 날 소련이 만주에서 그 일본에 대해서 선전을 보고하고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8월 9일 날 웅기 청진 이쪽으로 소련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반도의 소련군이 진공했죠. 이런 상태에서 8월 6일 날 원자탄을 쐈는데도 일본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8월 9일 날 나가사키 한 발 더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8월 10일 날 일본 정부가 일본 천황이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항복하겠다 하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합니다. 그게 미국이 8월 10일부터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그럼 8월 15일 날 항복을 해라. 그러마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 끝나면은 한반도하고 저쪽 그 이제 북해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소련이 8월 9일 날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끝나면은 한반도하고 북해도는 소련군이 점령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루먼이 야단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합동참모본부의 당직자격으로 있던 찰스 본스틸이라는 대령하고 딘 러스크라는 대령한테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 한국 지도를 가지고 한국을 어느 선에서 끊어서 소련군을 남하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봐라. 그런데 이 본스틸이나 러스크가 다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임진왜란 때 한반도 분할론이 나왔었다는 것, 또 1904년에 일로전쟁 직전에 영국에서 39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한반도를 분할하자는 안이 나왔다는 걸 아니까 이걸 중심으로 한국의 수도가 미군의 그 장악하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을 수 있는 선이 어디였냐, 38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38선을 트루먼한테 건의하니까 뭐 그때는 소련하고 합의할 여가가 없으니까 8월 15일 날 트루먼은 스탈린한테 전보를 치고 맥아더는 일반 명령 1호로 미군은 한반도에서는 38선까지 진주하겠다. 그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해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라. 그리고 그 북해도는 미군이 들어가겠다. 소련은 사하린까지만 내려와라 하는 걸 통보를 합니다. 소련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제 트집을 잡았으면은 훨씬 더 상황이 복잡해졌을 텐데 소련이 그때 사실은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었죠. 2차 대전 때 워낙 철저하게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38선이 생기고 우리는 땅이 두 조각이 납니다. 이제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38선은 미국이 그었다. 미국이 나쁜 놈이 그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의 뒤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38선이 그어지지 않았으면은 남한도 소련 땅이 됐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남한이 소련 땅이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들까지 지금 북한 사람들과 똑같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거를 면하게 만든 것이 트루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가치 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38선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38선을 미국이 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건 결과를 해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음미하고 그 음미된 걸 가지고 38선 문제를 논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자꾸 여러 건너뛰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런데 전후처리, 2차 대전 전후처리로 한반도를 어떻게 하느냐 해야 되느냐는 강론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945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 영, 소련 3개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한반도는 그 이 일본군을 그 철수시킨 뒤에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그동안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 그 5년 동안은 미국과 소련과 영국, 중국이 그 신탁 통치를 하는데 그동안 훈련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 과도정부를 만든다. 그 과도정부를 만드는 방법은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의해라. 이래서 1946년하고 47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국내는 난리가 나죠. 그 이제 45년 그 해방 직후에 미국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돌아오고 이제 중국에서 김구 주석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요원들이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뭐 이제 여러 과거 이제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태양 박빛 속으로 나오죠. 이북에서는 조만식 씨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45년 9월 16일 날 원산항을 통해서 김일성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월 16일인가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 귀국 환영대회를, 개선 환영대회를 소련군이 합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거기를 갑니다. 가서 깜짝 놀라요. 조만식 선생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부터인데, 그러면 노인네가 나와야 되는데, 36살짜리 아주 시퍼런 청년이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김일성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조만식 선생이 큰일 났다. 아 이건 이게 가짜가 등장해가지고 그런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 순간부터 조만식 선생은 가족을 정리해서 다 남쪽으로 보냅니다. 부인과 자녀들 다 남쪽으로 보내고 측근 가까이 있던 분들 다 남쪽으로 보내요. 근데 그 중에 수행비서로 있던 사람이 오영진이라고 하는 극작가입니다. 이 극작가인 오영진 씨가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조만식 씨를 그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조만식 씨가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남쪽으로 와서 북에서 생기고 있는 일을 글로 적어서 남쪽 동포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지. 네가 여기서 남아가지고 나를 도운다고 남아있어가지고 뭘 가지고 나를 도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그 오영진 씨가 서울에 돌아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하나의 증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증언을 봤어요. 그리고 북에서 생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리지만 공포감을 가지고 그 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거기 있다가 결국 구금되고 소련이 그 이 김일성이가 워낙 그 이제 경력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조만식 씨를 앞장세우려고 그래요. 조만식 씨가 절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 연금됐다가 언젠가 돌아가셨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현대 서울에서는 미소공동회의가 열리니까 깨졌죠. 왜 깨졌느냐? 소련에서 뭘 요구하느냐? 앞으로 그 이 과도정부를 만들 때 그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한 신탁통지에 찬성한 정치인과 정당만을 참여시키지 반대한 정당 사회에서 개인은 참여 못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산당만 참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인을 참가시켜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깨질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 좌익 사람들이 지금 미소공동위원회를 미국이 깼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안 깰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깨야죠.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소련의 그 저 이 미소공이 대표로 나왔던 스티코프라는 놈이 그 이제 미소공이가 깨지고 평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그 이 저기 누굽니까 그 미 점령군 사령관 하지 장군한테 예방을 옵니다. 예방을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미소공동이 내가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당신네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당신네들은 미국과 한반도 사이에는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어서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신한테는 이해관계에 관계가 없다. 그러나 소련은 조선반도와 육지를 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소련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정부로 이제 참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그때는 44년에 국제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뉴욕의 레이크 석세스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유엔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죠. 유엔 총회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안으로 상정한 제목이 한국의 독립 문제입니다. The Problem of Independence of Korea예요. 그걸 가지고 1947년 11월 11일 날 표결을 해서 유엔 총회 결의 111-2호가 채택이 됩니다. 내용이 뭐냐?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입각한 자유 총선거를 해가지고 정부를 세워라. 독립해서 독립을 시켜라. 이렇게 결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이 만들어져서 서울에 오죠. 와가지고 북한을 가려고 그랬더니 북한에서 못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엔총회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임시위원단이 본부에다가 전보를 보냅니다. 어찌하오리까? 이 북한에 못 들어가면 절반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유엔 본부에서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가 파리에서 열립니다. 거기에서 결의를 해요. 유엔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우선 선거를 실시해서 국가 정부를 세워라. 다음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48년 5월 10일 날 우리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돼가지고 거기 따라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랬더니 9월 9일 날 평양에서 우리도 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북한에서는 이미 1947년에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수립되어 있었어요. 정부가 수립돼가지고 군대를 만들었고, 조세를 징수했고, 여러가지 그 독립정부로서 구실을 하던 건데,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이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꾹 감추고 있다가 남쪽에서 8월 15일 날 건국을 선포하니까 우리도 있다 해서 9월 9일 날 DPRK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됐어요. 어느 게 정통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누군가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독립 문제를 해결한 이 산파가 유엔이니까 유엔이 48년 11월 달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합니다. 의안 이름이 똑같이 The Problem of Independence of Korea, 한국의 독립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날 유엔 총회 결의 125-3호를 결의하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한반도에서 절대 다수의 인구가 사는 지역, 그 이제 38선 이남의 3분의 2가 살고 북의 3분의 1이 사니까 3분의 2가 절대 다수 아닙니까?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에 의한 합법정부, 괄호하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 수립된 이러한 정부는 대한민국 유일하다. 대한민국만이 합법정부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오항에 가면은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의 통일은 유엔 총회 결의 111-2호에 의해서 통일을 완수해라. 그건 북한에 가서 유엔 감사에 종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라에 가면은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할 때는 대한민국이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계를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엔 총회 결의 125-3호로 무엇이 분명해야 되냐? 한반도에 등장한 두 개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고 북한은 비합법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유엔이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엔 방식으로 해결해라 이런 것인데 그동안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것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관철이 안 됐을 뿐더러 지금에 와서는 불가역적 평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가지고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 풍조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앞으로 통일이 그 유엔 결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분단이 어떻게 돼서 분단이 됐고 이 분단이 통일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도 역사로 정리하고 그 정리된 역사에 입각해서 공정한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도록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질 않으니까 언제부턴가 학교 교과서에서 그게 사라졌어요. 유엔 총회 결의는 싹 사라지고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분단된 남북 간에 전개되어 있는 현실이 뭔가.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1948년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북이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을 때 선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남쪽은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소위 다원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는 경쟁사회.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기회는 균등하지만은 결과는 경쟁을 통해서 능력이 나은 사람이 좀 더 가져가고 능력이 못한 사람이 좀 덜 가져가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이 제도는 세계 지금 보편성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와 섞이기 위해서 개방을 택했고 그 개방 속에서 국제화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를 택했죠. 공산주의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일당 독재, 1인 독재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한 나폴레온이 완전히 모든 걸 결정하는 정치고 사회는,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예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도 다 계획을 하는 경제란 말이에요. 이 계획 경제라는 것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가에서도 계획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성은 인간의 성품에는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은 계획 가지고 커버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렇게 계획 경제를 하지 않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쟁력을 의해서 좀 우대를 받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좀 못한 대우를 받되 그러나 거기에 복지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도 아주 그 최소한의 소위 그 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를 보장하는 보완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야단이나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가 시간 때문에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경제가 잘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이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지금 문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여가지고는 절대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1982년부터 88년까지 삼성에 가서 한 5년 동안 사장 노릇을 했고, 1년 동안은 그 돌아간 이병철 회장의 고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그 이 가슴으로 느꼈어요. 기업이 뭐냐? 기업은 기업 의욕입니다. 기업 정신입니다. 그 삼성의 그 이 사본이 뭐냐? 사업 보국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해가지고 나라에 나 보답을 한다 하는 정신이 기업을 일으키고 기업이 일어나야만 파이가 생겨서 생긴 파이를 가지고 나눠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 파이를 만드는 것은 숫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의 기업 의욕입니다. 기업 의욕을 살려줘야 돼요. 그 기업 의욕 속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되 기업가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슨 조금 편법을 쓰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국가가 도와주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가가 신나게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파이를 키우는 일이 생겨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가는 죽이고 기업들어 하라 그러니 기업이 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이 하지 않으면은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몫을 정부가 대행할 수가 없어요. 기업인들은 그 기업 의욕 때문에 진짜 희생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 정부는 기업인이 하는 것을 정부 공무원들 하라고 합니다. 정부 공무원이라는 것은 관료라는 것은 그런 기업 의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저히 회생하기 어려운 지금 곤경에 빠져 있어요. 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사실은 1980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1940년대 말부터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국이 굉장한 사회주의화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월남전에 잘못 들어가지고 월남전에 여파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아주 욕을 먹고 사회주의가 아주 그냥 기승을 떨죠. 그때 레이건이 대통령 해가지고 소위 그 이 저 엠파워링 비즈니스 기업을 살린다 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살립니다. 그때 소위 그 유명해진 말이 트리클 다운이라는 말이 늘 레이건입니다.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살면은 거기서 쫄쫄쫄쫄 나오는 물들이 모든 국민한테 돌아간다. 뭐 그것이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살면은 근로자가 살고 사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이건이 그 이 레이건오믹스라고 하는 경제를 성공시켜가지고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나고 있죠. 아 30년이 지나고 있지만은 지금도 미국은 레이건이 그때 벌어놓은 걸 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도 언젠가 레이건이나 이런 것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상황을 근원적으로 돌리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좀 큰일 났다 이런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장황스러워져 가지고 시간을 잘못 썼는데 한 15분만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통일을 생각합니다. 통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그 45년에 분단됐을 때 천연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었느냐 하는 걸 이거 보여줍니다. 은 하나를 빼놓고는 모든 천연 자원의 대부분이 북한에 있습니다. 인구는 우리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의 쌀이란, 전기는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죠. 1945년에 한반도 전역에 발전 설비 용량이 12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 중에 60만 킬로와트가 수풍 발전소고, 또 뭐 한 30여만 킬로와트는 부전, 장진호 이쪽의 수력 발전이고, 남한의 발전 용량은 8만 4천 킬로와트예요. 그렇게 해서 분단이 됩니다. 그랬더니 미 군정당국이 소련 군정당국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2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우리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해방 직후에. 제가 이제 6.25 나던 해 중학교를 들어갔으니까 해방됐을 때는, 될 때는 45년이니까 제 4학년 때인가 해방이 됐습니다. 아니요, 2학년 때 해방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부터 이제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혼자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전기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2년 동안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제 동년배들이 호롱불, 이 등잔불을 가지고 이 콧구멍이 새까맣게 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48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50선거를 하는데 그때까지 우익편에 서 있던 백범 김구 선생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승만 박사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통일을 해야지 독립을 해서는 안 된다. 단독 정부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극렬하게 아무튼 미국하고 싸우고 이승만 박사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50선거가 실시되니까 그래도 당신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 못 하겠다. 그러고는 김일성이하고 통일을 논의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1948년 5월인가 6월에 아주 반대를 무릅쓰고 평양에 가죠. 평양에 가보니까 김일성이는 거기다 구판을 버려놓고 완전히 김구 주석을 풍각적이로 만들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에 여관에서 이제 김일성, 김두봉, 그 다음에 김규식 박사, 김구 네 분이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김구 주석이 김일성이한테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자, 분단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분단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자.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을 하자. 그동안 북에서 남해 주던 전기하고 또 물이 있습니다. 옹진반도가 남쪽이 38선 이렇게 끊고 지나가가지고 이 해주를 포함해서 남쪽 일부가 38선 이남이에요. 근데 이게 육지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을 연백평양에서 계속 공급했어요. 그 물하고 전기는 좀 계속 달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시원스럽게 어이 그런다. 그래서 백범이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국민들한테 자랑합니다. 김일성이가 이렇게 약속했다. 근데 그 3주일 후에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물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곤 난리가 나니까 미국이 필리핀 마닐라에 와 있던 인디펜던스함이라고 하는 발전선을 인천 앞으로 가져와요. 근데 발전선의 발전 용량은 3만 킬로와트밖에 안 되니까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독이죠. 그런 채로 우리가 6.25를 당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고 나서 그러고 50년대 말에 가서야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수력발전, 화력발전 해가지고 조금씩 전기를 쓰죠. 제가 64년에 그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가지고 인디애나 대학을 좀 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디트로이트라고 가까운데 포드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거길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드 자동차 공장만을 지원하기 위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발전 용량이 6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주 기함을 해가지고 용기를 아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23만 킬로와트인 것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언제 이걸 극복하고 산채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70년이 지난 후에 남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한 거 제가 표를 좀 해놨습니다. 우리 GDP가 지금 북한의 50배 가깝습니다. 이게 뭐 2015년 기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이 1인당 GNP도 우리가 한 25배가 되죠. 원유 노동량은 267배. 그 다음에 이 저 발전량도 우리가 지금 13배입니다. 13배도 말이 13배지 북한은 발전을 해도 전기를 발전소에서 수요처로 가지고 가는데 전선이 옛날 외정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유실이 많아가지고 전기가 제대로 참 그 없을 뿐더러 그 실수요자들이 쓰는 전기의 전압이 워낙 상태가 나빠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말씀드릴 게 없죠. 이, 지금 이제, 아, 왜 바뀌질 않았구나. 여기다 제가 사실은 한 장을 더 보완했었는데, 여기 지금은 나오지 않는군요. 제가, 우리가 스스로 공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70년 동안에 이뤄냈어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계 넘버원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 넘버원인 게. 이 세계 넘버원인 게 한번 거기 갖다 놨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관리 잘못하면 내일 아침에는 사라져버리는 넘버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요, 지금 사실은 우리 언론이 그걸 참, 또 학자들이 이걸 등한히 해서 그렇지 북한은 거덜나도 옛날에 거덜났습니다. 북한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경제가 지금 엉망이고 지금 그 이제 여러 국제기관이 이 여러 나라의 여러 부분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지수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고 언론자의 지수도 있고 실패한 국가 지수도 있고 국가 위험 지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많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어느 걸 하나 북한은 꼴찌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10위권에 20위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일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와 가치가 통일된 나라에서 없어지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을. 북한 동포들이 70년 동안 저런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물질의 풍요로움과 정신적 자유로움을 향유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하려면 통일을 왜 합니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통일된 것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더 좋아져야지 더 나빠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참 여러분들, 저도 많이 그걸 등한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헌법을 압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십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재산입니다. 또 내용이 재밌어요. 헌법을 한두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읽어보시고 나서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는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에는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가령 헌법 3조, 3조는 이미 북한이 대한민국의 일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뭐 선언이라고 하지만은 헌법 4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는 것은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것을 헌법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되지만은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헌법 다른 조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계급이 인정될 수 없어요. 계급이. 북한은 계급 사회입니다. 북한은 그 이 공산주의 계급 사회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하려면 헌법을 먼저 고쳐야죠. 그렇잖아요. 작년부터 이 현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왜 고치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북한하고 연방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연방제를 만들려면은 헌법이 이것을 허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헌법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거기다 군더더기 이것저것 붙이지만은 지금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하고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법 속에다 이런저런 이제 그때가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헌법을 이렇게 고치는 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은 최소한도 연방제는 될 수가 없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연방제는 할 수가 없다. 그 연방제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헌법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 통일된 국가에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실적이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건 뭐 우리가 그 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변화한 것이 먼저입니다. 북한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을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은 그러한 북한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우리가 연구하고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일은 어떤 통일일 수밖에 없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 체제가 변화하든지 북한의 체제가 사라져서 대한민국 체제가 테두리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북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모범답안이죠. 모범답안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되는 통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방을 거둬들이고 북한의 체제로 통합하는 통일.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전부 북한 동포들과 똑같아져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됩니다.
북한이 지금 이룩하려고 하는 통일은 그런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있습니다. 섞어 빈밥 통일을 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공산주의 계급사회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 자유민주사회가 섞어 빈밥을 만든 역사적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면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 비빔밥을 만들면은 북한의 체제의 어떤 것은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 부분의 경쟁력이 없으면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젊으셨을 적에 그레샴의 공리라는 거 들어보신 기억이 나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아주 친숙하게 들었던 일종의 공리입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악한과 그 선인과 악인이 뒤섞이면 항상 악인이 판을 치게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이에요. 근데 여기 북한하고 섞는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 1차적으로 아주 물리적으로 이런 현상입니다. 연방제한다. 당연히 등장하는 것이 동수 개념입니다. 모든 일을 민주주의적으로 하려면은 그 이 다수 소수의 저 이 숫자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방제라는 발상은 그게 아니죠. 남과 북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를 만들더라도 동수로 가져올 겁니다. 50명, 50명, 100명으로 구성할 거예요.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과거. 그럼 어떻게 되냐? 남한에서 50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상한 사람들이 갑니다. 전원들 똘똘 뭉쳐서 50명이 나옵니다. 그럼 그 국회는 75대 25로 우리가 꺾이는 국회가 됩니다. 그걸 월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결론을 제가 이걸로 결론 삼겠습니다. 우리가 월남전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973년 1월 달에 소위 불란서 파리에서 키신저라고 하는 노회한 그 이 친구가 월남전의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파리 협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미국 그 중국 남월남이 합의하죠. 그래가지고 남 월남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죠. 이 그러고 2년이 그 이 그러고 이제 그 평화 협정 안에 보면은 그 당시 전쟁은 이걸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고 앞으로 절대로 무력 행사는 없다 이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파리 평화협정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모든 문제는 민족 차원에서 다뤄야 되고 민족적 문제에 대해서 다른 민족 밖의 사람들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이 종전 당시에 이 월남에 있던 무기들은 다 파괴해야 되고 다시는 무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외군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월남 정부가 점점 더 부패합니다. 그러고 내분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뒤에 그러고 미국은 완전히 철수해버리죠. 그러고 75년 1월 달에 74년 후반기에서 월맹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월남을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곤 월남 정부 안에서는 그냥 그 평화론자가 그냥 그 시끄럽게 해서 정부가 어떻게 그 힘을 못 쓰도록 만들고 또 정부 자체가 부패해가지고 그 뭐 힘을 못 쓰게 되고 이래가지고 75년 5월 31일 날 월맹군이 사이공에 들어와서 대통령궁을 점령합니다. 대통령궁을 점령할 때 월맹군이 타고 온 무기가 뭐냐? 미국 전차입니다. 미국 탱크예요. 미국 탱크를 포획해가지고 그 탱크를 몰고 그 사이공의 월남 정부의 대통령궁을 점령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 마술의 저건 뭐냐? 민족 평화입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어떻게 살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평화란 이름으로 우리 선발을 묶어버리고 상대편은 완전히 아무런 구애받음이 없이 그 해가지고 월남전을 저렇게 종결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요 얼마 전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요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제 공부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에 신원식 장군이라고 우리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하던 예비역 소장이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월 19일 날 그 평양에서 만들어진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는 것을 내용을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분석 비판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암담한 미래를 그 예언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뭐 구구절절히 옳은 그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거기에 바탕을 두고 미래를 그렇게 암담하게 그 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할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임 장군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런 얘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용기를 버리고 희망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왜 그러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계시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1626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임진왜란 7년, 6년 동안은 우리 천국토가 일본군 말바꾸에 짓밟혔고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나서 그 후손들이 계속 살아나고 우리가 그 후손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이 38선 이남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해냈다. 자, 이에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1580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60평생을 사는 동안에 임진, 정유, 정묘, 봉자호란, 병자호란을 겪었다. 우린 그래도 살아날 거다.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역사의 법칙이다 말이죠. 우리가 역사에 대한 신뢰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절망에 부닥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조만간 우리한테 희망을 갖게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제가 그런 말씀으로 그날 그 제 강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제 말씀도 거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너무 써가지고 여러분들 참 듣기에 고단하셨을 텐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